아마도 지난주일에 여러분들께서 담임 목사를 증명하는 투표를 하셨을 것입니다. 오늘은 또 이어서 교회 중직자들 선거하는 투표를 하시게 되셨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목사를 세우고 장로를 세우고 집사와 권사를 세워서 교회를 섬기게 하는 것입니까? 교회가 세상의 영광을 구하기 위함입니까? 오랫동안 교회를 섬겼으니 그만한 감투점은 줘야 되겠다는 자비심 때문입니까? 우리는 무엇 때문에 마음을 기울이고 신경을 곤두세우고 이런 일로 기도하게 되고 선별하여 사람 세우는 일을 조심스럽게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께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고 하신 말씀과 같이 우리는 이 모든 일이 오직 한 가지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우리의 거룩한 직무라고 믿습니다. 세움받은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종들의 수고와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또한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하여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는 것이 이와 같은 일을 진행해 나가는 우리의 궁극적인 관심사이고 목표이고 최종의 소원입니다. 어떻게 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주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신분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신이다 또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또 우리는 그리스도의 냄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의 신분을 밝혀주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신이 되고 냄새가 되고 향기가 된다는 것은 우리를 통해 드러나 보이는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와 세상 속에 가득해져야 됨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일이 참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어찌해야 우리처럼 부족한 사람들의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일이 거룩한 향기가 세상에 가득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은 투표 전에 이 말씀을 잠시 묵상해 보려 생각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구약에 나오는 다섯 가지 중요한 제사 가운데 두 번째 제사인 소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첫 번째 제사인 번제와 같이 소제는 다 하나님께 드렸던 헌신 제사의 성격이 있었습니다. 나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라는 뜻으로 드린 제사가 번제였고 또한 소제였습니다. 단지 차이는 번제는 동물을 제물 삼아 바치는 제사였고 소제는 곡식을 제물 삼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번제든지 소제이든지 성격은 매우 비슷해서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사가 되어 하나님 기뻐하실 것인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끝나다 이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하였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동물을 제물 삼아 드리는 불태워 바치는 번제도 곡식을 제물 삼아 불태워 드리는 그 제사도 그리 좋은 냄새가 났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동물을 태우는 냄새이니 또는 곡식을 태우는 냄새이니 무슨 그리 좋은 향기가 났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께 바치면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 하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 속에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주님을 섬기면 하나님께 또는 세상 속에 주님의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을 것인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소자가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될 수 있기 위한 첫 번째 조건으로 1절 말씀에 누구든지 소제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제물을 삼아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소제 제물은 일단 가루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좋은 곡식도 곡식 알갱이의 형체가 보존된 채로 하나님께 드려질 수가 없었습니다. 잘게 갈아서 가루가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소제 제물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곡식 가루가 된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아주 부드러워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렇습니다. 가루가 되면 훨씬 더 부드럽습니다. 그러나 부드러워지기 전에 가루가 된다는 것은 온전한 자기 희생을 의미합니다. 곡식이 가루가 되어버리면 일단 생명체로서의 기능이 상실됩니다. 아무리 급하다고 해도 가루를 뭉쳐서 땅에 심어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를 맺는 법은 없습니다. 가루가 되는 그 순간에 자기 생명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또한 가루가 되는 그 순간에 자기 형체도 소멸되고 마는 것입니다. 각기 곡식이 가지고 있었던 외형이 주는 아름다움이나 개성 등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 없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때문에 고운 가루가 된다는 것은 거룩한 자기 희생을 전제한 말씀입니다. 자기 생명도 자기 형체도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향기로운 봉사로 주님께 기쁨이 될 수 있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희생을 각오하지 않고는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모든 면에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희생이 없는 곳에 무슨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늘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내가 하늘의 밀처럼 땅에 떨어지면 내가 많은 열매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상상합니다. 그러나 땅에 떨어진 곡식은 열매를 볼 수 있는 기회가 다시 없습니다. 이미 그는 죽어 없어지고 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더 이상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희생을 각오하지 못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에 또는 교회 일에 이런저런 모양으로 참여하다가 마음의 상처를 받고 슬픈 기색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우리 선택되는 많은 임직자들이나 우리 모든 성도들의 한결같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셔야 될 것은 우리 모두가 이제부터 자기 희생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만 꿈꾸는 그런 믿음으로 스스로를 굳게 다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 희생이 앞서야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말씀해 보시면 그 고운 가루를 하나님께 제물로 불태울 때 첨가해야 될 것이 있다 하셨습니다. 그 첨가해야 될 것이 곧 기름과 유향이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 보셔도 곡식을 태우는 냄새가 그리 향기롭지는 않겠지요. 그냥 타는 냄새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냄새가 향기로워질 수 있기 위해서 기름과 유향을 첨가하라 했습니다. 곡식 자체만 가지고는 향기가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해석이 이 기름은 성령을 상징했고 유향은 간절한 기도를 상징한다고 해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자기 몸을 불태운다 하더라도 자기 삶을 불사르듯이 살아간다 하더라도 인간 아무개의 희생과 자기 몸을 불사르는 헌신을 통해서는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차원의 향기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거기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하고 거기에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가 더해져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의 이야기가 때때로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 감동은 어디까지나 굉장한 한계 속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이런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시기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 주는 살아계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대답을 들으시고 주님께서 베드로를 크게 칭찬하십니다.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뜻밖에도 예루살렘에 가셔서 십자가 지실 것을 예고하셨을 때 베드로는 극구 만류하면서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간청합니다. 그때 주님의 말씀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사람이 할 수 있는 한계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대한 신앙을 고백했고 자기 생각에 주님께 대한 극진한 충성심과 의리를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그리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만류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순간적으로 사탄에게 농락당한 결과였습니다. 인간의 수고와 봉사와 헌신과 열정이라는 것은 이렇게 명백한 한계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의 도우심을 간청하는 간절한 기도요 연약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으로는 향기롭지가 않습니다. 어떤 학식을 가졌든지 어떤 고매한 인품을 가졌다 할지라도 어떤 희생정신을 가지고 자기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참으로 필요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성령께서 임하셔서 도우심으로 우리의 작은 봉상까지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도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11절 말씀해 보시면 첨가해야 될 것이 있는가 하면 결코 이 소재물에 첨가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고 하시는데 그 첨가하지 말아야 될 것을 두 가지로 말씀했습니다. 한 가지는 누룩이고 또 한 가지는 꿀입니다. 유향과 기름은 곡식을 가루를 태울 때 첨가라 말씀하셨고 누룩과 꿀은 절대로 재물에 섞지 말라고 혼합시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두 가지 물질이 상징하는 바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생략하고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면 누룩은 부패를 상징했고 꿀은 향락을 상징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세상 속에 퍼져가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 정말 삼가하고 조심해야 될 그 두 가지가 있는데 향락과 부패라는 겁니다. 스페인 속담에 최선이 부패하면 최악이 된다는 말이 됩니다. 여름철 음식이 상하면 냄새가 나는데 어떤 음식이 상할 때 가장 지독한 냄새가 나던가요? 기름진 음식일수록 상할 때 더 지독한 냄새가 나는 법입니다. 시래기 썩는 냄새 별것 아닙니다. 치즈가 썩고 고깃덩이가 썩는 냄새는 정말 심각한 악취가 나죠. 그래서 최선이 부패하면 최악이 된다는 겁니다. 교회가 부패할 때 성도들이 향락에 빠져들 때 그때 풍기는 악취는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가리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자기 몸을 소재로 바쳐 살아가고 싶은 사람은 향기로운 냄새로 주님께 자기 삶을 드리고 싶은 사람은 두 가지를 조심하라고 우리에게 경고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귀한 종들을 선택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또 선택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자기 희생을 각오하십시다. 기도하여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되십시다. 향락과 부패를 조심하여 일절 경건함으로 자기를 지켜나가십시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세상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 주님께 영광 돌리는 향기로운 제사의 삶을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선택되는 종들이 이와 같은 종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